네,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0장입니다. 오늘 10장 말씀 3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찾으셨으면 30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만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여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그 길을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두들리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은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맞는 자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너무 신기한 것이 우리 마음이 막 살아 일어나요. 좀 전까지 없었던 마음이 내 마음에 일어나고, 내 없던 기쁨이 일어나고 그래요. 실버 소양이 와서 정말 놀라는 것은 머리만 희지 실버 같지 않아요. 오늘 노래를 부른 거나 연극 하는 거나 뭐 모든 것을 보면 너무도, 특히 오늘 저에겐 그 오늘 교회에서 왔는지 뭐 춤을 추는 것도 되게 잘 추대요. 우리나라에 저렇게 춤을 잘 추는 교회가 있는가, 그 교회가 어딘지 상당히 궁금해요. 저들이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한번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어떤 날 뻘뚝 일어나서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래 이야기가 아니고 한 30년 전 이야기인데, 저는 그때도 머리에 흰머리 좀 있었는데 난 한 번도 할아버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물론 지금도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 아직 할아버지 아니다 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이가 이렇게 한 살, 두 살 더해 가는데 꼭 누가 남의 나이를 나한테 갖다 집어넣어 놓은 것 같아요. 내가 벌써 이렇게 나이가 많아. 잘 믿어지질 않아요. 근데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옛날에 제 아들이 태어나던 해인데, 그 제 아들이 1974년생인데, 우리 대구에 살 때였어요. 대구 파동에 살 때였어요. 파동에. 여러분, 그 파동 뭐 무동, 배추동, 마늘동, 그래 파동이 아니라 파동인데, 그때 우리 형제 하나가 있는데 그 형제가 영천 청통면 호당리, 하여튼 동네 이름이 상당히 시골 맛을 다 들여놓은 동네예요. 그래서 이제 잠실을 가지고 있는데 두에 양잠을 해요. 이 형제가 어느 날 나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잠실에서 집회 한번 해요 해요. 졸라요. 전기도 없는 데서. 하여튼 그 집회를 우리 그때 수양회를 한번 했는데, 대구 이제 동성로 고물시장에 가서 발전기를 하나 샀어요. 우리 전기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거리 경운기에 따른데 잘 돌아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전기를 안 켜고 했던 게 괜찮아. 전기불을 켜니까 이 발전기가 부하를 받아가지고 경운기가 막 갤갤갤갤해요. 막 열이 나고 막 모기는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 준비를 한다 준비를 했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오고 이제 제 아내는 거기서 이제 몇몇 참여도 하고 있는데 밖에 이제 배추를 김치 담는다고 절여 놓은 게 있어요. 배추를 절여가지고 이제 그 채반에다 넣어 놨는데 그집 소가 와서 그걸 다 먹은 거예요. 제 아내는 소를 그렇게 겁을 내요. 나는 아내 겁을 그렇게 많이 내고요. 소가 이제 뭐 배추를 먹는데 너희네 쪼치를 먹고 방 안에서 허이, 허이 하니까. 소가 그 뜻도 그걸 다 먹었어요. 대구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밤에 늦게 가니까 그 난리가 벌어졌는데. 형제는 막 걱정을 하는 거야. 소가 그짠걸 먹었으니까 물을 먹고 배 터져 죽는다고. 쟤 하나도 걱정 안 해. 우리 소 아니거든. 죽어마자 그 수양회 때 잡아먹지 뭐. 변소를 만들고 물통으로 전기를 가설하고 모기가 너무 많았어. 오늘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모기 많고 변소도 불편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는 중에 모든 걸 이제 버리고 말씀에만 취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막 이렇게까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수양회가 잊을 수 없는 수양회가 됐어요. 형제님이 옛날에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 목사님을 모셔왔어요. 그 목사님이 그때 오셨을 때 나이가 79, 한해 돼도 80이신데, 그도 건강하시더라고요. 전 그런 목사님 처음 뵀어요. 얼마나 사람이 연세가 높은데도 깨끗하시고, 근데 같이 우리 수양에 모시고 오신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라고 한 방에 잠을 자게 됐어요. 저는 목사님에게 물어, 목사님, 거듭나셨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나 거듭났구만. 어떻게 나셨습니까? 목사님이 내 딸이 경산교회 권사로 있는데, 원래 환갑인데, 그래, 저는 그때 이제 30대, 제 아들하고 저하고 나이가 30년 차이에요. 그러니까 제 아들 태어난 때니까 제가 30살이었을 거예요. 제가 이제 막 30대인데, 그 이제 목사님 따님은 환갑이라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시죠. 그리고 어느 날그 따님이 오셔서 아버지 거듭나셨는겨? 하고 묻더래요. 왜 묻노? 나 거듭났습니다. 어떻게 거듭났노? 예, 내가 며칠 전에 밤에 잤는데 갑자기 주님 생각 눈물 콧물이 흐르고 막 지난 과거 제가 기억나고 막 그래서 내가 거듭났습니다. 목사님은 자기 딸이지만 자기는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시기가 나더래요.
근데 그러고 얼마 지났는데 목사님 당신도 밤에 자는데 갑자기 지난 제가 막 활동사진 사진처럼 막 다 필름을 보더니 막 드러나고 기억이 나고 제 하늘 제 용서 다 막 울고 막 그래가지고 콧물 눈물 흘리고 그래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게 모르는 사람은 특별한 일만 있어 다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날 밤은 그렇게 잤어요. 그들 아침에 오전에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무슨 말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점심때가 점심을 먹고 좀 쉬려고 하는데 나무건을 했는데 박수홍 목사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 가보니까 정 목사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정 목사님 평양신학교 제3기 졸업생이고 3회 졸업생이고 손양은 목사님은 동기 동창이시고 아주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 이분은 목회도 안 하고 집에 계시면 아무 할 일도 없어서 이번 집에 오셨는데 첫날 오전 참석하고 이제 가신다는 거죠. 그 내가 목사님 왜 가시려고 그럽니까? 야, 아무 말씀 안 해. 좀 참석하시고 계시다 가시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갑자기 참 화가 나셨어요. 지팡이를 잡고 뺑 목사 하면 나한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클클하고 그래서 위로를 받으러 왔는데 여기가 뭘 하는데요? 복싱도장이요? 태권도장이요? 사람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도리깨로 치듯 치는 데가 도대체 어디 있어? 그날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막 치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좀 참석하고 가시죠. 나 가노마. 하시면서 이제 거기 이제 언덕길을 내려가셔. 제가 그 목사님 가시는 걸 보니까 목사님이 79이신데 언제 다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겠노 싶어서 그냥 보내고 싶진 않았어요.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거듭나시지 않았잖아요. 목사님 죄가 있잖아요. 죽으면 지옥 가시잖아요. 목사님 지옥 가면 성도들이 목사님 위해 줄 줄 알아요? 이 가짜 목사 때문에 지옥 왔다고 제일 고단한 게 목사예요. 막 귀에 대고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목사님이 더 못 가시고 그 자리에 서시는 거예요. 그래 풀밭에 박 목사 여기 좀 앉으시오. 제가 앉았어요. 그 목사님하고 풀밭에 성경 강의 로마서 강의를 했어요. 1장, 2장, 3장, 4장, 5장 쭉 로마서 읽으면서 강의를 했어요. 육자에 들어가서 이제 5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 은혜에 거하게 하려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 죄에 거하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그 말씀을 제가 읽으며 설명하는데 목사님 잠깐 됐어. 그날 이 목사님이 죄에서 해방을 받으신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범죄하지 않는 게 아닌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고백하시기를 18년 전에 목사로서 지어서 안 될 죄를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목사를 찾는데 목사가 죄를 지으니까 누구를 찾느냐. 제 해마다 자기 동료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세상을 떠나는데 장례식에 가면 당신 이제 죽을 차례 다가오는데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 내가 죽으면 내 죄가 다 사해졌을까? 내가 죽으면 예수님 앞에 그 죄 때문에 뭐라고 말할까? 너무 두려운 거였어요. 지난 18년 동안 그 목사님 부르신 찬송이 있어요. 길도 없이 고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래저리로 헤매놓은 내 모양 저 원수 저 8년 동안 이 노래를 불렀대요. 한 자 더 부를까요? 시온성에 사가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로 빈도 그 장막 안에서 만남의 일이 있는가. 18년 동안을 이런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정말 교회 목사로서 지내왔는데 죄 때문에 마음이 얽매여서 고통 속에 있다. 그날 구원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면서 서른에 죽을 수도 있고 마흔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려가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마음에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하늘나라 오라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날 저희 수양에 와서 구원을 받아 1974년 그때 한 9월달쯤 됐어요. 집회를 마치시고 목사님이 집에 돌아가셨어요. 아들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엿새 전에 집을 나갔던데 애비는 죽었다. 지금 나는 며칠 전에 집을 나간 그 너 애비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깜짝 아버지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 너희들이 목사들이라도 이런 걸 모르지. 복덕방에가 집 내놔라 그랬어요. 그 집을 팔아가지고 대구에 우리 교회 예배당 곁에 와서 정말 그 목사님하고 연애 아주 재미있게 지냈어요. 매일 새벽마다 와서 새벽 기도하는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늙은 것을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두시더니 이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여튼 그 저는 그분 아들 나이밖에 안 되는데도 그 막내 아들이 저하고 동갑이에요. 근데 진짜 그런 속에 구원받고 그렇게 기뻐하는 걸 제가 아는 전홍준 박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럼 광주에서 하나통합병원이라는 병원의 원장이세요. 그분이 어느 날 어떤 환자를 한 분 왔는데 부인이 오셨는데 부인의 병 경력을 보니까 고혈압, 당뇨, 누구말로 진짜 종합병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하고 상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이북에서 내려와가지고 어렵게 부부가 집을 한 채 샀는데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 집을 날린 거예요. 사기꾼한테. 그날부터 이 부인의 마음에는 막 원한이 맺힌 거예요. 잠만 자고 있는 그놈의 자식 잘 되나 보자. 아이 그놈의 자식 빌어먹을 놈의 자식. 에이 그놈의 자식 우리 인간 우리 집 다 망쳤어. 살던 집을 뺏기고 이제 그 방 하나를 얻어가지고 부부하고 딸들하고 한 방에 다섯 식구가 사는데 늘 원한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병은 이 부인을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 전 박사님이 그 부인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주머니 삶 속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좋은 일은 뭐 없습니까? 아 좋은 일이야. 우리 남편 건강하고 성실해서 좋지요. 아 참 좋으시네요. 또 다른 일은 없어요. 우리 그래도 자식들 하나는 잘 돼요. 애들이 다 건전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 이제 좋은 일들을 한 대까지를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이제 아주머니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그 집은 한 바퀴 빙빙 돌면서 나는 행복해. 나는 남편이 참 성실해서 행복해. 우리 아이들 저렇게 잘 커줘서 행복해. 내가 가난하지만 그래도 우리 화목해서 행복해. 그 이야기를 빙빙 돌면서 하루에 아침에 한번 제 돌며 그랬는데 한 석 달 되니까 몸이 굉장히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의 건강을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 근심을 많이 하면 잠이 안 와서 잠이 안 오면은 소화가 안 되고 그런 온몸이 문제가 생기고 반대로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행복해 하면 여러분 몸이 너무너무 좋아지면서 어떤 병이 와도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 교회 자매님들 보면은 구원 받고 나면 굉장히 예뻐져요. 화장 많이 안 해도 마음에 평안하고 얼굴이 밝고 기뻐지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나이 드시면은 잘못하면 병원에 가서 늘 살아야 하고 병원 대기실에 기다렸다가 약 타와야 하고 주사 맞아야 하고 수술해야 하고 그런데 제가 예수님이 구원받고 난 뒤에 저도 병이 있어야 하나님이 깨끗하고 늘 행복하게 사니까 너무너무 건강해요.
좀 배가 좀 나와서 목사님들은 매일 운동하러 갔는데 오늘 저녁에도 올라오기 전에 바닥에서 운동을 얼마나 하고 올라왔는지 숨이 차서 겨우 올라왔어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하고 여러분이 하나가 돼요. 그럼 여러분이 근심해야 할 거, 걱정해야 할 거 할 필요가 없는 게 예수님이 다 알아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지만 인생이 너무너무 행복한 것은 제가 사람을 만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볼리비아에 갔었는데 볼리비아에서 우리가 이제 캠프를 하는데 저희들이 머무는 호텔이 있어요. 호텔 사장님이 텔레비전에 제 설교를 좀 들으신가 봐요. 제가 왔더니 저를 좀 만나게 해달라고 막 그 우리 진행부에 간곡하게 부탁해서 어느 날 오후에 그 호텔 사장님을 만났어요. 여자분인데 연세가 65이에요. 몸도 불편하다 그러고 신앙상 나가려고. 제가 그 부인하고 한 2시간 동안 호텔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날 그 부인이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남미에는 가면은 에스파뇰을 쓰는데 에스파뇰이 뭐냐 미카사 수카사 하는 말이 있어요. 이 까사라는 건 집이란 말인데 미카사는 내 집이고 수카사는 네 집이라 이 말인데 내 집이 네 집이다 그 말이에요. 손님들이 왔을 때 손님한테 대접하는 소리가 미카사 수카사 그래, 그래. 내 집인데 네 집처럼 편안하게 자유롭게 살아라 지내라 그 이야기예요. 그 사장님이 죄사함 받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면서 나이 드신 분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희 작은아버지 한 분이 계시는데 이제 세상을 떠났죠. 저희 아버지 형제님 세상 다 떠나셨어요. 일본에 저희 작은아버지가 4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저희 작은아버지는 일본 종교 창가학회라는 종교를 믿어요. 히로시마 지부의 그 간부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셔서 남묘호랑개교 남묘호랑개교 그걸 불러요.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할머니 장례를 치르려고 할아버지 산소에 가보니까 내 키만큼 큰 비석을 이렇게 넓은 비석에다가 빨간 글씨로 남묘호랑개교 붙였어요. 일본에 계신 작은 아버지 언제 오셔서 그걸 붙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날은 장례식 하는데 그런 얘기가 해서 좀 다투면 득이 안 되고 참고 있다가 나중에 작은 아버지 전화했어요. 작은 아버지 이제 저희 아버지 큰아버지고 장손이고 또 저희 형님이 계시고 이제 부산의 박영준 목사 우리 가문의 장손이에요. 그 할아버지 산소에는 장손이 이제 제일 파워가 있잖아요. 제 박영준 목사 이름을 팔아서 작은아버지 영준이도 예수를 믿고 나도 예수를 믿는데 그 비석 세우시다면 의논해보고 하시지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아, 난 우리 가정이 좋으라고 그랬네. 잘 되라고 그랬네. 제가 이제 작은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작은아버지
그 비석 제가 치울까요? 작은 아버지가 치우실랍니까? 그랬어요. 제가 목사인데 목사 가문에 할아버지 산소에다가 남녀 호랑개교 진짜 안 어울리는 거예요. 어느 날 가보니까 작은 아버지 치우셨더라고요. 내가 이제 일본에 가서 사촌 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작은 아버지 그게 막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나 저는 복음을 계속 전했어요. 작은 아버지 막 담배 끓여. 그 내가 이제 일본에 가서 책들과 일본말로 된 책을 가져가서 동생들에게 읽어주면 작은 아버지 그거 내가 좀 봐야겠다. 다 싸가지 가져갔어. 보시지도 않고 침대 밑에 다 집어넣고 그래. 내 작은 아버지 돌아가실 때에 후두암이 걸리셨는데 이 후두암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딱 가니까 병원에서 수술하자는 거예요. 후두암 이거 수술해야 된다고. 작은 아버지가 나이가 아흔이 되신 분이 90이 되면 무슨 얘기? 나 수술 안 할란다 그랬어요. 내가 뭐 얼마나 살겠다고 고생하고 수술해. 난 그냥 죽을래 그랬어요. 의사가 아니 그래 가시다가 죽었는지 모른다고 후두암이 기도를 눌러가지고 목구멍이 이쑤시개 하나 들어갈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 막히면 바로 돌아가신다고 수술하세요. 내가 가다 죽으면 가다 죽지 뭐 난 절대 수술 안 한다 그래. 자네 집에 돌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1년 동안을 작은 아버지 사신 거예요. 근데 이제 1년 동안 사시나 작은 아버지는 열심히 남며 호랑개교를 했어요. 남며 호랑개교, 남며 호랑개교. 지금까지는 작은 아버지가 남며 호랑개교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작은 아버지 몸이 점점 이제 작은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임박하니까 정말 남며 호랑개교가 나를 구원해 줄까? 그게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 남며 호랑개교, 남며 호랑개교, 남며 호랑개교, 남며 호랑개교 가다가 자신이 점점 네 남며 호랑개교가 나를 구원해 주겠는가? 의심이 점점 의심이 생겨 자신이 없는 거야. 그니 남며 호랑개교 하시다 남며 호랑개교 남며 호랑개교 남며 호랑개교 은하 때려치워버렸어. 그래야지 작은 아버지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면은 저 조카 녀석 저게 문제 많던 녀석이 제가 그 예수 믿고 변화된 것만 참 달라진 거 아시거든요. 그래서 작은아버지가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가셨어요. 가서 내가 드린 책을 자기 아들들 못 보게 하려고 침대 밑에 집어넣었는데 그걸 꺼집어낸 거예요. 그 중에서 책 한 걸 꺼집어냈는데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하는 책을 일본말로 된 책을 들었는데 그걸 딱 꺼집어 읽기 시작했어요. 이제 하루 종일 앉아서 책을 읽으시는 거예요. 작은 어머니가 보시니까 영감님이 그 책을 펴가지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동안을 읽더래요. 닷새째 되는 날 작은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게 진리다. 우리 조카 말이 맞다. 조카가 큰 사람이다.
조카 말이 맞다. 그날 구원을 받았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작은 아버지나 또 내 사촌 동생들 구원받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 큰 동생 하나는 이제 나보다 4살 어린데 어느 날 다리에 무슨 반점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치료를 진찰하니까 이게 혈액병이라고 하면서 2년 안에 죽는다고 그랬어, 의사가. 그래서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내외가 손을 잡고 밤새도록 울었다 하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일본에 갔었는데 그때 장하나님 돌아가시기 전인데 강남교회 실버에서 일본의 큐슈에 가서 행사를 한대요. 잘 하고 오시라고 가니까 목사님도 하루 와서 말씀 한 시간만 전해주세요. 그래 가겠다 그랬어요. 그걸 일본에 있는 목사님이 들으시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기왕에 오실 바에 하루 저녁에 일찍 와서 동경 와서 우리께 말씀 한 시간만 전해주고 그 다음날 신간세으로 큐슈로 가세요. 그러자고. 동경서 자고 그랬던 아침에 신간선을 타고 가는데 우리 작은아버지 산 히로시마를 지나가는 거예요. 작은아버지 집이 히로시마 역에서 한 1시간쯤 가는 육기초라는 데 사시는데 작은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어요. 작은아버지 제가 작은아버지 울을 좀 메고 싶은데 내가 신간생을 타고 히로시마를 지나가는데 집에까지 들어갈 시간이 안 됩니다. 장은아버지 여기에 나오시면 여기에 장은아버지 얼굴 좀 뵙고 싶습니다. 그래라. 그래서 제가 히로시마 여기에 내리니까 장은아버지하고 사촌 동생들하고 한 가족이 10여 명이 여기에 붙은 호텔을 정해놓고 정심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날 막 작은아버지 기분이 굉장히 좋으셨어요. 맥주를 두 병이나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양산도 노래를 늘 부르시더라고요. 사촌 동생에게 큰 동생에게 했어요. 너 한국에 우리 집에 놀러 한번 와라. 얘 늘 바쁘다는 동생들이 그날 얘 한번 가지요. 언제 올래? 그 달력본 날짜를 딱 접어서 이날 가겠다. 그래 왔어요. 이제 그 동생은 혈액의 병이 있어 앞으로 2년도 못 산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우리 집에 마지막으로 형님 어째 사는지 구경을 한번 하러 온 거예요. 그날 저에게 잘 때쯤 됐는데 동생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형님 저는 병이 있어 앞으로 얼마 더 못 삽니다. 2년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 이튿날 우리 교회에 한의사에서 황효정 장로님한테 데리고 왔어요. 황효정 장로님은 아토피 전문가인데 제 동생의 딱 그 피부 이거 아토피라는 거예요. 제 속으로 아이고 암만 아토피 전부 다 뭐 아토피로만 때리잡아 그랬어요. 근데 황효원 장로님이 노트북을 가지고 두드리기 시작하는데 한참 있다 사진 하나 떠오르는데 그 사진의 모양이 제 동생 그 피부와 똑같은 모양인 거예요. 그 제 동생이 깜짝 놀래더라고요. 황 장로님이 예, 이 환자가 말입니다. 약을 일주일 먹고 이렇게 나았고요. 한 달 먹고 이렇게 나았습니다. 동생이 막 감탄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곧 죽는다 그러는데 한국 의술이 일본보다 훨씬 뛰어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 약을 아토피 약을 뭐 두 달 석담을 지었는데 제가 약값은 제가 내서 13만 5천 원. 동생 마음이 다 얘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형님 때문에 살았다 하면서. 깨끗한 지금도 잘 살고 있어. 지금 뭐 한 6, 7년 전 이야기인데. 막 재수 씨도 나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아휴 나 시숙님이 인터넷 때려봤디만 이단 개수라서 볼 때 얼마나 겁이 났는지 몰라 마음 다 여리까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동생 내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재수 씨는 가자마자 기쁜 소식 히로시마 교회 나오고, 동생은 그 교회 장로였기 때문에 한 6개월 더 있다가 교회로 옮겨와서 지금 이제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아버지 구원 받으실 때, 작은아버지 구원 받으실 때 저를 세워놓고 하는 일이 뭐냐면은, 구원받을 사람을 만나가지고 구원받도록 하는 일을 하는 일에 제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작은아버지 구원받으시고, 작은어머니 구원받으시고, 동생들 다 구원받으시고, 너무너무 내 마음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면서 참 영원한 멸망에 당할 사람들에게 이 복음, 이거 내가 그다음 구원하는 거 아니고 예수님이 다 십자에 못 박여 죄 사해놓고 그거 하나 깨우쳐 주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래 살고 싶어. 아이와이프 학생도 날 보고 150살까지 살아 그랬는데, 이제 원래 이제 만 일흔이니까 아직 80년을 더 살아야 돼요. 징그러워요, 징그러워요. 대덕산 이쪽에 가니까 우리 전도자들 가운데 죽은 사람이, 젊은 나보다 젊은 사람이 상당히 묘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인생 살면서 가장 행복한 게 뭐냐면, 가장 행복한 게 복음을 전할 때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봐요. 얼마나 행복한지. 작년, 재작년, 그리고 2012년 8월 달에 가나에서 월드캠프를 했어요. 월드캠프를 딱 하는데, 개막식 하는데 오후 3시에 개막식을 한다는 거예요. 가나 공항에 우리 난 12시에 도착했는데 3시에, 그러니까 막 굉장히 그때 바빴어요. 그래 막 이래저래 하는데 벌써 3시가 돼가지고 공항 빠져나오는데 1시간 걸리고, 뭐 출입국 그 수속하고 세관 통과, 그 다음에 그 오니까 거의 2시 다 됐고, 그러니까 이제 막 옷 갈아입고 뭐 준비하고 세수하고 이제 막 개막식 나가니까 시작할 시간 됐어요. 가나 대통령 연부인께서 거기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부인을 모셔야 하고 영접을 해야 하고 앞에 나가서 차 내리시고 모셔가지고 악수하고 모시고 이제 앞에 기빈석에 앉히고 지금 앉으시게 하고 제가 그 옆에 앉았어요. 영부인께서 오셔서 환영사를 하셨어요. 저는 개막식이니까 메시지를 전했어요. 보통 영부인 같은 분은 바쁘시니까 딱 환영사 바로 가시는데 안 가시는 거예요. 개막식 다 마쳤는데도 안 가세요. 제가 이제 영부인을 모셔야 하니까 영부인 곁에 앉아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시네. 빨리 가시지, 나 바쁜데. 안 가시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 안 가시고 계실 때 이때 복음이나 전할까? 복음 전하다 중간에 일어나시면 어떡하지? 일어날 때 일어나시대로 복음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 영부인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너무 기뻐하시더니 저를 보고 하는 말씀이, 대통령께서 지금 몸이 많이 위중하신데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느냐? 예, 제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여기까지 오셔야 하느냐고. 아닙니다. 제가 가면 됩니다. 전화번호를 적어달라. 전화번호를 적어드렸어요. 영부인이 가신 뒤에 잠시 후 전화가 왔어요. 내일 아침 9시에서 9시 반 사이 차를 보낼 테니까 와달라고. 그랬던 날 아침에 이제 제가 준비를 했어요. 대통령 궁에 갈 준비를. 그래서 우리 최혜미, 박진영이 가나 노래를 몇 곡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9시에 딱 준비하고 있는데 경찰 사이카 두 대가 들어오고 검은색 승용차 세 대가 들어왔어요. 근데 차에서 영부인이 내리는, 우리를 직접 데리러 오신 거예요. 영부인에게는 최혜미, 박진영이 소개했어요.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대통령에게 노래 부를 거라고. 아, 좋다고. 최혜미와 박진영 이제 속보라는 영부인 차에 탔어요. 그 다른 한 차에는 저하고 조경원 목사님하고 통역하는 형제하고 탔어요. 그 다른 한 차는 경호원들이 타고 대통령 궁에 가서, 대통령이 몸이 많이 피곤해 보이고 몸이 위중해 보였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악수를 해 주시고 앉았는데, 제가 박진영, 최혜미 가나 노래를, 가나 노래를 부르게 했어요. 예수 담이, 예수 담이, 예수 담이, 아다후소. 대통령도 의자에 기대 앉아서 예수 담이 두 곡을 불렀어요. 대통령 앞에 제가 서서 말씀을 전했어요. 대통령의 전도가 참 중요한 건, 대통령도 죄인이라 돼야지 않아요, 그죠? 죄를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 각하, 당신이 가나를 다스리는 대통령이시지만 당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있지 않느냐고. 대통령께서, 내가 죄가 있다. 그 대통령께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이었어요. 그날 제가 대통령 각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씻어지는 그 이야기를 자세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고린도전서 6장 10절 11절. 도적이나 탐남하는 술 취한 자를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12절 말씀, 10절, 11절 말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선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각하,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죄를 예수님께 넘기셔서 성경에 이제 각하의 죄가 씻어졌고 거룩해졌고 의로워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대통령 각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더니 하시는 말씀,
난 이제 씻어졌다. 난 이제 거룩하다. 난 이제 의롭다.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대통령 각하 당신이 어떤 사람을 세워서 교육부 장관이라고 임명을 하면 그 사람은 잘났든지 못났든지 교육부 장관이 되는 겁니다. 당신은 가나를 다스리시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씻어졌다면 씻어진 겁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보고 거룩하다면 우리는 거룩한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면 우리는 의로운 것입니다. 대통령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의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으신 거예요. 그분 대통령이시면 정말 제가 볼 때 겸비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정말 가나를 잘 나라를 부강케 하고 정치를 잘 하시는 분이었어요. 대통령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조금 후에 대통령이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좀 쉬고 싶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금방 주치의하고 영부인께서 대통령 침실로 안내하시고 우리가 돌아올 때 또 영부인은 또 직접 차를 타시고 우리 행사장까지 저희들 데려다 주고 가셨어요. 그리고 4시간이 지난 뒤에 영부인께서 우리에게 직접 전화를 거셨어요. 대통령께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안식을 얻기 위하여 금방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 곁으로 가셨다고. 저는 막 이런 일을 하나님 하시면 너무 감사한 게 아까 했던 정혜규 목사님도 그러시고 저희 작은아버지도 그러시고 하나 대통령께서도 그냥 죄를 가지고 가셨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두렵겠습니까? 죄를 씻고 가셨는데 영부인께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하고 저들도 그렇게 감사했어요.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이 저를 보고 150살까지 살아 그러니까 앞으로 8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생각만 해도 아득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앞으로 뭐 10년을 살든 1년을 살든 마음의 죄사함을 받고 나니까 언제 가도 내 마음의 평 하고 행복한 거예요. 오늘이라도 주님 저 부르면 가면 되고요. 영광스러운 하늘 아래 황금 보석 찬란한 집이 내 집이 준비되어 있고 내가 이제 고난 많은 세상을 떠나서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간다는 생각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살아 이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고 내가 어떤 사람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때 예수님이
모든 걸 이끄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번에 누가복음 10장 강도 만난 자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강도 만난 자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여리고 내려가다 강도들을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급한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 사람은 급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자기가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가지도 못하고 여리고까지 가지도 못하고 자기가 뭐 일어나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있다가 밤이 깊어지면 밤에 짐승들이 나와서 짐승의 밥이 돼야 할 짐승이 그냥 뜯어먹어도 자기가 대항할 만한 힘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에 있다가 이 강도 만난 자를 와서 만난 거예요. 여기 성경에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기록되었냐면 성경에 보면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쌓아 메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 대나리온 둘을 내 주막 주인에게 주며 이 사람을 돌보아 주더라. 두부비가 들으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그래 강도 만난 자가 한 일은 하나도 없이 전부 사마리아인 구원하시는 주님이 모든 걸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교회를 다니는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배운 것은 죄를 씻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고백해야 한다, 통회해야 한다 그런 걸 많이 배웠어요. 그 제가 19살 때가 철 모를 때부터 교회를 다니지 19살 때가 교회 다니면서 내 죄를 씻으려고 말할 수 없는 노력과 애를 쓴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었냐면은 강도 만난 자 구원하는 데 있어서 내가 뭘 해도 구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구원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못 씻기 때문에 죄를 씻는 거나 내 구원을 받는 거나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자 이야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강도를 만난 그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인이 모든 걸 다 하셨어요. 여러분 그건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뭐 십일조를 내고 성실하게 살고 잘하고 충성되고 선한 일을 행하고 그래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가 뭘 하면 절대로 구원이 안 돼요. 우리는 구원을 못해요. 제가 한 번은 제 아들하고 차를 타고 자주 다녔어요. 제 아들이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됐을 텐데 그러니까 한 10살쯤 됐겠죠. 그러나 제 아들이 저를 보고 이게 아빠 내가 운전 한번 해볼게요. 안 돼. 나 할 수 있어요. 아빠 하는 거 보고 배웠어요. 얘는 매일 얘 옆에 앉아 타고 하면 내가 운전을 어땠냐 그걸 배운 거야. 시동 걸고 기어를 넣고 밟고 핸들 넣고 다 봐서 아빠 내가 한 번만 안 돼 제가 할 수 있어요. 안 돼. 그럼 제 아들은 초등학교 3학년 곧 운전하면 곧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위험하죠. 그렇죠? 안 돼. 너 안 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는 꼭 해보고 싶어. 안 돼. 그날부터 내가 자동차 열쇠를 잘 관리했습니다. 혹시 차 몰고 아이도 나갈까 봐요. 여러분 제 아들이 10살 된 아들이 자동차 운전 위험하죠. 넌 안 돼. 아빠가 운전할게. 그냥 옆에 타고만 다녀. 죄를 사는 게 그래요. 제 아들이 10살 된 아이 곧 운전하면 잘 될 것 같아서 자동차 운전시키면 마음대로 안 돼요. 자동차 처음 하는 것은. 여러분 쟤도 우리가 막 노력하면 시들어질 것 같아도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해야 완벽하고 하나님이 씻어야 완벽하게 씻어지고 깨끗해지지 절대 우리의 노력으로나 우리의 수고는 절대로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보면 10장 강도 만난 자가 구원 받는 이야기가 있어서 강도 만난 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있기만 하고 사마리아인이 가까이 와서 불쌍히 여겨 상처에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자기가 타야 할 짐승에게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고 데나리온 둘을 놓아주면서 앞으로 쓸 모든 것까지 다 경비까지 주고 완벽하게 구원을 사마리아인이 이루고 가서 강도 만난 자가 해야 할 일이 하나도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 죄를 사하는 일은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은 그걸 설명해 강도 만난 자 얘기 나오는데 우리가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죄를 사하는 일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무래도 죄를 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씻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가나 대통령이시라도 다른 건 할 수 있느냐 죄는 대통령 당신이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죄를 씻게 노력하거나 회개한 뭘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무엇을 하셨는지 보고 예수님이 내 죄를 씻으신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는 어릴 때 교회를 다니며 교회에서 그렇게 배우지는 못했어요. 내가 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죄를 위해 선한 일을 하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많이 그래야 죄가 씻어지는 건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죄에 모인 우리가 다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는 어느 누구도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놓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죄를 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피해서 내 죄가 사해진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아, 내 죄가 십자가에 다 씻어졌구나 거룩해졌구나 의로워졌구나 받아들이기만 하면 제가 옛날에 영천에서 만났던 그 노인네 정 목사님 그분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죄를 씻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해도 안 됐는데 아 예수님 십자에서 내 죄를 다 받으셔 내 죄 씻었는데 그거 하나 믿음으로 그럼 구원을 받으셨고 저희 작은 아버지께서도 남명 호란 계획을 믿고 계시다.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서 남명 호란 계획을 좀 불안해가지고 그걸 버리고 책을 읽는 가운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죄를 사는 그 사실을 저희 작은 아버지 깨달으시면서 이게 진리다. 그렇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내지에서 그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오늘 저희 자리에 모인 나이 많으신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는지 모릅니다. 10년 있다 죽었는지 20년 있다 죽었는지 아니면 그 전에 죽는지 모릅니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시죠. 근데 우리가 죽기 전에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느냐. 우리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면서 우리의 대신 벌을 받아 죄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씻게 우리가 뭘 해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예수님 대신해 주셨기 그걸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여기 오신 분 가운데서 한 분도 빠짐없이 구원을 받으시길 바라고 만일에 구원이 애매하신 분이나 잘 이해가 안 가는 분이 계시면 조금 더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님들 그 또 형제자매를 찾아가서 난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난 이걸 잘 모르고 그러면 우리가 자세히 해서 이번 이 캠프에 오신 분 가운데 한 명도 빠지면 다 제사함 받고 함께 그 나라 가서 영원히 즐거워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고 그렇게 되길 바라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주님 앞에 서는 것까지 건강하시고 가정이 복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